지난주에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좀 풀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과 일신 숭배는 구분이 뚜렷하게 된다는 것. 그 바빌론 유배를 기준으로 유배 이전에는 그 일신 숭배에서 대체로 살았다면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그 유배를 기점으로 유일신이라는 한 분이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그 신적 개념, 유일하신 하느님이라는 그 신적 개념에 가까이 가닿았다. 그래서 어떤 뭐 신학적인 뭐 그런 단어로는 유배 이전의 그런 일신 숭배, 약간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느님을 그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굳이 이렇게 뭐 떡 자르듯이 구분은 안 되지만 헤브라이즘이라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그런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의 문화적,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유다이즘이라고 뭐 구분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유다 백성이 오롯하게 하느님 한 분만을 완전히 섬기고 살아간 건 아니다. 뭐 또 자신의 흔적들도 조금은 비친다. 뭐 인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 어쨌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유일신 사상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게 아주 독특하다는 것. 왜 독특하냐?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영위하는 그 지역을 중동이라고도 하고 뭐 근동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근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동은 사실은 그 유럽 중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이 중동이 되죠. 그죠? 한국이나 저기 동남아 쪽보다는 그 중동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운 아시아죠. 그래서 근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성서신학적인 그런 책들 안에서도 뭐 근동, 중동 뭐 여러 가지 그냥 섞어서 쓰고 있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다른 나라 신에게 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배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에게 귀속이 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신이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져서 그 사람들이 그 이긴 민족에게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꾼 겁니다. 유배 생활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믿었던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합니다. 버릴 것인가? 버리지 말 것인가? 안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요. 유대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그렇게 사라질 뿐이 아니다. 이 패배의 책임, 이 패배는 하느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신이 하느님을 벌을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나라를 이용해서 그 나라의 신을 움직여서 그 무책임했던 우리 유다 백성을 치셨다라고 생각에 깊은 묵상 속에서 그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런 하느님이라면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 위에 계신 분, 그래서 신들 가운데 신이셔야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오롯한 하느님이셔야지 다른 민족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유다의 하느님은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느님, 신이시다. 진정한 신, 진정한 하느님은 우리 야훼 하느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유일한 하느님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런 유일한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유다 민족 우리 백성만을 선택하셨다. 이걸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유다이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다이즘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 큰 의미인데 제가 부르는 그 의미로 좀 한정되어서 저는 좀 더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 유다이즘을 제 관점에서 그 유다이즘을 푼다면 선민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다는 영원한 민족이고 우리는 곧 귀향사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 유일신 그 개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키고 희망을 지피고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멸망한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래서 지극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 굴하지를 않고 자신들의 희망의 불씨를 그 신앙적인 깨달음 안에서 얻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들이라는 게 항상 거시적인 역사, 제국의 역사, 이긴 자들의 역사로 이렇게 남기 마련인데 유다인들의 역사는 사실 구약의 역사는 거의 계속 패배 역사거든요. 근데 패배 역사 안에서 이 작은 민족, 이 소수민족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제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계속해서 생존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이 유다 민족들은 이렇게 지금도 남아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미국으로 그 많은 그 유다인들이 넘어와서 미국의 핵심 세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로운 하느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재자이신 이제 유일하신 분, 그래서 정의로운 하느님과 유일신이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지게 되죠. 여튼 이 부분은 그저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느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라져야 될 민족들이 사라지지 않고 일어난 거죠. 이거는 단지 민족의 신앙사라기보단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사와 사실은 거의 일치하죠. 한 사람이 어떤 고통 앞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꼭 붙잡는 거죠. 그 하느님이 나만을 선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의 기쁨, 그 신앙의 엄청난 힘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자녀들이 좀 성당을 좀 안 나올 때는 걱정을 하시고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유일하신 정의로운 하느님이 유배 생활 중에 완전한 깨달음으로 성립이 되고 이 깨달음 안에서 탈출기의 십계명도 확고한 편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이렇게 시간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편집은 후대에서 앞에 것을 건드리면서 그 탈출기의 이전의 그 시간의 신앙관의 그 신명기적 이걸 이제 그런 이런 유일신 개념 정의론 하느님의 개념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이야기에 덧붙여지게 되면서 구약성서의 복잡함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에 정의로운 하느님의 모습에 강력한 증거로서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유일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하느님은 정의로운 하느님이어야 된다라는 당위가 서로 간에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죠.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까지의 배경은 사실 신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본격적인 선조,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인간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상에 대한 설명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때까지 창세기의 저자가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깔아놓고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이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하느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만 뽑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유다인과 다른 민족을 나누어서 선민사상을 고취시키는 수단이 되죠. 그래서 유일신 개념이 그런 유다인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폭제가 됐는데 근데 이게 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관점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내용 하나도 안 바꾸고요. 그냥 의미만 180도 바뀌죠. 결국 하느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창세기의 말씀 다 맞다. 하느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느님은 단지 유다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로 바꾸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개념을 문장 하나 안 바꾸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구분 지으려고 만들었던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의 바탕이 되는 그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신약과 구약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외적인 내용은 하나도 수정된 게 없는데 내적인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성서의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느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게 되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 하느님 생각대로 온 것 같은 묘한, 그게 성서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의 하느님에서 사랑의 하느님으로 이제는 하느님의 보편성을,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보편성을 장착하게 되죠. 사랑에는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하지만 어쨌든 구약의 시간은, 구약의 시간 안에서는 유일신과 정의로운 하느님을 바탕으로 한 유다이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상에서 유다인들은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혁신이자 구약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렇게 되고 고민은 있었지만, 구약에서도 이제 한계지만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전진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미에 보면 그런 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혜서의 지혜문학의 지혜서나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마카베오의 학원 같은 데서 보면 그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듯하지만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오로지 유다인들 안에서만 존재하고 가능한 겁니다. 마카비오기 학원에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부활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뻗치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그 복은 유다인들에게만 한정된 부활, 유다인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있고 그 울타리도 나눠지고 또 부활의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그 부활은 영 중심의 부활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못다한 부귀 영화를 즐긴다. 예. 이 영생을 살아간다. 좀 다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천천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배 이후에 책 중에서 느헤미야 기와 에즈라서 기에서는 유다인들은 자신들과 이민족을 이제는 철저히 나누어서 분리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구별이 곧 정의임을, 유다인들만의 색깔과 유다인들만의 고유성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구약의 정의다라고 천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또 구약의 모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 물론 주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비주류도 있죠. 항상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비주류에서는 그거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구약의 비주류의 책이라고 하면 룻기와 요나서 이런 책들, 짧지만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책들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인류의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룻기와 요나서에서는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 또 잠시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